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원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11절까지가 아니고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편의상 11절까지 읽고 내일은 또 다른 부분을 읽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우리가 흔히 거라사 광인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4장 후반부터 보면 8개의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내러티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고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뒷부분에 보시면 이 거라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크게 데가블리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데가블리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카라고 하는 단어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블리는 10개의 도시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블리가 좀더 넓은 지역이고요. 그 중에 한 도시가 이제 거라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마 데가블리를 대표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이름을 정할 때에 경상도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경주, 상주, 두 개를 합쳐서 경상도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럼 충청도는 어떻게 정해졌겠습니까? 이제 충주, 청주 이렇게 합쳐서 충청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전라도는요? 전주, 나주 이게 합쳐져서 전라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불리가 이제 좀 넓은 지명이고요. 그 가운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라사 그러면 거라사를 뜻하기도 하고 대가불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보았던 이 광풍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광풍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라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두개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두개 사건을 붙여서 읽는다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서라도 거라사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라사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모르죠.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거라사에 간절히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은혜 베풀기를 정말 많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풍랑을 다 뚫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라도 거라사에 온 겁니다. 또이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다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중요한 두 명의 두 부류의 출연진이 있습니다. 중요한 출연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고요. 또한 사람은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현재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절, 9절 이렇게 보시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지 어찌 보면 주인공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수식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귀신 중에 깨끗한 귀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더럽다는 표현을 한 것은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들렸던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했는데 헬라 성경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의 군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부장 그러면 군인들이 100명쯤 되죠. 100명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을 6명 묶으면 중대가 됩니다. 6명 묶으면 몇 명이겠습니까? 600명이죠. 600명이 중대고요. 그 중대가 10개가 모이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10개 그러면 6천명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렸느냐? 한 6천쯤, 6천 정도 되는 귀신이 들렸다. 이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당시에는 이 레기온이라는 게 원래는 6천명인데 실제로는 숫자가 좀 작아서 2천명이나 3천명 이런 군단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귀신이 들려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3절에 이 사람은 사는 곳이 무덤 사이였습니다. 뭐 자기 집이 멀쩡히 있는데 무덤에 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거하는 곳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던, 온갖 돌아다니면서 이런 해괴한 짓을 하던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아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녔던, 다 대충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도대체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이 안 보입니다. 해답이. 이걸 어디부터 손을 대서 고쳐야 될지 이 상황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난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집을 팔건 몸을 팔건 어떻게 할 수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부채가 막 억만금인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혹은 이게 좀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이건 뭐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를 하고 말려면 말고 그냥 그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손을 쓸 수 없는 인생 자체가 그냥 생지옥인, 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 참 그런 지경을 지금 만난, 그게 바로 이 본문에 첫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말고 거라사에 오래 살던 사람들. 이 거라사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마디로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이 외갓집에서 돼지를 키워요. 화장실 옆쪽에다가 이 뭐 울타리 같은 거 해놓고 나서는 돼지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키워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서 애들 교육하는 데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그렇게 우리만들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방목을 했습니다. 바깥에다가 들판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돼지는 식성이 잡성이니까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다 풀어놨는데 이렇게 풀어놓았던 돼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우리가 이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13절에 보시면 약 2,000마리쯤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간단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라사 땅이 불결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불결한 땅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라사는 이방인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살던 곳이니까 이방인 자체가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결한 땅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돼지떼를 키우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돼지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불결한 음식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돼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똑같아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죠. 수천 마리의 더러운 귀신이. 거라사 사람들은 어떠하냐? 더러운 땅이죠.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떼가 드글거리고 있고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 떼가 드글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런 지경이었다.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돼지를 키우고 살았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돼지가 한두 마리였으면 치워버리고 딴 거 하면서 먹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돼지를 2천 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이거 직업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불결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2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걷어들이자 아니면 포기하자 이럴 텐데 제가 집 담보 잡고 해가지고 한 20억쯤 투자했습니다. 빚 다 끌어다가 그럼 이거를 다시 이거 회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도 앞에 있어도 귀신 들린 사람과 정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또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손을 댈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살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사 광인 사건의 배경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자,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셨었는데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들짐승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마귀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광야인 거죠. 여러분 불행하지만 이 내용이, 이 배경이 우리와도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와 비슷한 지경들을 만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문제가 지금 어지간해야 그냥 반창고 붙이고 말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손을 대야 되나. 도대체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이 세상 가운데 마귀 떼가 들어와서 득을 거리고 있고 우리에게 참 좋지 못한 온갖 종류의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가 이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부터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삶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바로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누군가가 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멀쩡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혹은 주변의 또 다른 이웃친척들이 어떤 일들을 해서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것저것들을 행해 주시곤 합니다. 주님께서 고귀한 인생을 찾아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헤치시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 거라사로 넘어오시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지 또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또 방법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늘 생각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바닷가운데 풍랑을 만나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힘겹고 어려운 또 상황들을 만날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마귀떼가 들끓고 있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들끓고 있는 그런 때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